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역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고민이 되고 이 본문이 저를 이렇게 많이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본문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잠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단 그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뤘을 때,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 전 본문과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본문이 얼마나 차이 났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약간 이렇게 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시간이 있었고요. 수전절이라는 게 이 본문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BC 160년도쯤에 성전에 이렇게 외부의 압박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때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의 아들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거부하고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 헬라의 그 문화를 이렇게 반대하고 반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비교적 그 작은 숫자로 큰 무리를 이렇게 물리치고 정말 다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를 기념하고 있고요. 그 하누카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전한다. 다시 이렇게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수전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수전절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겨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할 때쯤 이렇게 수전절을 많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기념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계서 같은 곳을 읽을 때 성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제1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제2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냐면 나중에 올 그 영광이 처음에 어떤 그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고 만민의 보배가 오실 거다. 그 만민의 보배가 결국에는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 성전에 영광이 있을 것이고 이 만민의 보배를 기다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정말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바라보라는 그런 큰 의미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수전절의 시작이 되었던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때에 크게 이 본문과 연관이 있든 없든 있다고 하는 가장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이런 그 문맥 가운데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계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많이 봤었는데 분명히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하고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의역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답답하다. 진짜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를 지금 빨리 말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애워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궁금하고 진짜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이신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대답하시기를 매번 얘기를 했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목적에 일치한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비밀로 하지 아니했고요. 특별히 이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전의 목적도 그 메시아를 위한 것이었고 모든 문화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뭔가 이들이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잠시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리하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로 메시아이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의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그 떡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배경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으로나 말씀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방면을 통해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약간 광범위하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적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28절에 보면 인자를 들은 후에 너희들이 인자를 들은 후에 그때서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언제 믿을 건지는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이 약속된 그 메시아 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얘기하시기를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를 의미하면서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모세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정말로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밝히 알리고 계셨습니다. 뭔가가 정말로 통찰력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혹시 이분이 메시아이신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널리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요. 심지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것 같은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를 정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까봐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수단을 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고 유대인들이 확실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궁금해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본인들도 믿고 싶은데 확실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정말로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것을 붙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무 무서운 대답이고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굉장히 간단한 말 같지만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성경을 정말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고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이 성경 앞에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조금 수면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이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씀을 못 듣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문화 이것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 기도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관계 없다고 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인성으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다 알고 계시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보면요. 27절부터 요한복음 27절부터 30절을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지만 나의 양들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특별히 양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양들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양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양들은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양 때 그런 무리로 갈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고 표현하실 만큼 너무나 하나님의 어떤 시선에 주목이 된 그런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옥토의 특징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옥토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어떤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내가 이해를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옥토의 특징이라고 했고 또 양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포인트가 이게 아닐까. 유대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많은 표적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해도 그거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표적이 부족해서 못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희미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나 행위로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선명하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믿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일 텐데 또 이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들이고 나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을 알고 이 양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럴 때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면 주님 정말로 알려주십시오. 이게 정말로 올바른 믿음이라면 주님 정말로 증거를 통해 표적을 통해 아니면 음성을 통해 무엇을 주시더라도 정말 이거를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비로운 음성을 얘기를 하는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정말로 나의 근본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정말로 죄로 가득한 이 마음과 계속 사단에게 속고 계속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내 자신을 구하러 오셨다는 얘기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완벽함으로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인정을 하기가 힘들어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삶에 익숙해도 정말로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흑암으로부터 빛으로 나아졌다는 그 진리가 사실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완벽한 것이고 이 진리부터가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믿는 것인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면 너무나 모범적이었고 너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30절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게 걸려서 그 부분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때도 너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31절부터 3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많이 불편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표현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시하거나 이들에게 너희들은 어차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답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사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사들도 이렇게 신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토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는 메시아는 하물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돌을 치느냐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그런 기준대로 보고 있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만큼 깊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사실 자신의 기준을 이렇게 치고 정말로 이 기준대로 나의 메시아가 되어야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렇게 좋은 사람, 조금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진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거를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행하셨고 함께 하시고 정말로 이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분이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메시아라면 나의 인생은 이래야 되는데 메시아이시라면 나의 변화는 이 정도 와야 됐었을 텐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면 내가 이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올바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두움을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큰 응답이 왔는데 우리가 거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 3장 20절이 크게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오시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 그 땅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왜 흑암 가운데 머무느냐, 왜 흑암을 더 좋아하느냐 했을 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빛에 나오면 나의 모든 악이 드러날까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숨는 것 같습니다. 이때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고 계속 우리 기준을 세우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진리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흑암이 더 익숙해서 우리 기준이 더 익숙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더 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셨으면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셨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너무 두렵고 흑암이 너무 좋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할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인데 말로는 인정을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온 인생으로 그분을 인정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하고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이 정상인데 그게 불편해서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서 그거를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되고 묵상이 되는 그런 이렇게 본문인데요. 37절부터 38절을 보면요. 만일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인데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어차피 못 들을 거니까 뭐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계속 얘기를 하세요.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성경으로 계속 이들에게 답을 주고 심지어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정말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 것이다. 그거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면 정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이들이 나의 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도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누가 믿을지 누구의 결말을 어떨지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딱 이렇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구원을 못 받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그것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못 받아도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고 이렇게 조금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그런 그 수단도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이거는 직접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얘기였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믿음을 드리시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그 양들 같지는 않았지만 정말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이 계속 매달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로 굳건하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뭔가 그 여인에게는 뭔가를 안 해주실 것 같고 여인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로 큰 믿음을 보이고 정말로 이런 믿음이 너무나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실 정도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냥 애초부터 포기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안 받을지를 알고는 계시고 누가 정말로 믿을지 누가 표면적으로만 믿을지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믿어가야 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정말 매일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난해적인 그런 행위를 조금 하게 되고 이해를 쉽게 못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리고 처음에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에 오셨다는 게 처음에는 잘 인정이 안 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무장을 하려고 하고 그냥 나의 인생은 나대로 그리고 주님은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겠지만 그냥 주님대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거를 믿으시길 원하십니다. 계속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태는 지금 좋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모든 부분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그거를 믿을 때부터 정말로 진정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차피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안 들리는 자들에게도 그토록 말씀하셨고 정말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또 하나의 구절이 너무나 이렇게 그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인데 정말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맥락상에 이렇게 최후의 그 심판을 의미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그 10장에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깊은 얘기인 것 같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처음 들었을 때 믿어진다 감정적인 반응이 있고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복음이 들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결을 하셨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아낌없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다는 것을 듣고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우리가 어쩌면 이 유대인들보다 더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인생으로는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힘들다고 하고 정말로 찾아간다고는 하는데 마음에는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뭔가 더 풍성한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계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오점, 유대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해결을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왜 하시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양인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들도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걸 보고 있었거나 나중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록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마음이고 정말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셔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을 해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지만 정말 인생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해달라고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그래서 결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이 복음 앞에 매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보내지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큰 비밀인 것 같고 우리에게로 원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런 짧은 대화를 통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들었지만 믿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시고 다시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믿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믿으라고 하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로 기회를 매번 주고 계시고 매번 믿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 인생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조건,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와 또 하나빛 교회와 또 한국의 전 세계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매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